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9절 말씀. 다 쳤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 3장 1절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함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는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과 같이 하며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으려 하심이라. 아멘.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기대감으로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이런 거 좀 호응해 주셔야 되는데 오늘은 아멘. 예, 기대감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딱 읽으셨을 때 여성도가 80%인 저희 교회에서는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구절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럼 많은 분들 마음엔 아 오늘은 쉬어야겠다 라는 생각들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 아내가 오늘은 쉬겠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먼저 동기부여를 요구를 합니다. 아, 저희 교회는 자매들 비율이 좀 많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갖고 있는 이상적인 부부관에서 제가 대충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여성분들이 갖고 있는 이상적인 부부관 첫 번째, 남편이 어느 정도 사회적인 위치와 역할은 하고 있어야겠죠. 연봉으로 표현되기도 하고요. 사회적 지위로 표현되기도 하니까요. 첫 번째 연봉입니다. 사회적 지위가 있고 일정한 사회적 위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재정을 감당하고 있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뭔가요? 귀가 시간입니다. 돈 많이 벌었는데 늦게 들어오면 안 돼요. 그렇죠? 돈은 많이 벌었는데 빨리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돈을 많이 벌었는데 막 11시, 12시에 들어오고 이러면 좋은 남편이 아니에요. 좋은 부부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오고 일찍 귀가해야 됩니다. 귀가해서 쇼파에 앉으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 해야 돼요? 세 번째, 가사 업무 분담이죠. 예, 집에 들어와서 분리수거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설거지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청소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예, 이쯤에서 미네가 웃고 있네요. 예, 그런 남편이랑 사나요? 그렇죠? 3번이 되고 있고요. 4번. 돈 많이 벌어오고 일찍 들어오고 일 잘하면 돼요? 아니죠. 경청하는 대화의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말이 통해야 돼요. 말이 통한다는 건 말이 잘 통한다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하면 귀 기울여 듣는 걸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게 자매분들이 얘기하는 말이 통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게 얘기하면 아 그렇구나. 아 힘들었겠다. 어려웠겠나. 오늘 무슨 일 있었니? 당신은 내가 오늘 하루 종일 혼자 있었는데 무슨 일 있었는지 궁금하지도 않아? 혼자 있었으면 아무 일도 없었겠죠 보통. 하지만 궁금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어보고 경청해야 되죠. 그렇죠?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일이 있었구나.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무너지지 않는 불멸의 외모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머리가 빠진다든가 배가 나온다든가 하면 안 되고 그렇죠? 불멸의 외모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 가지 정도가 첫 번째 얘기했죠? 이런 것이 일반적으로 자매분들이 갖고 있는 부부상입니다. 액센트엔 여기가 문제가 생겨요. 이것이 일반적으로 자매들이 갖고 있는 부부상입니다. 누가 없어요? 아내의 개념은 없습니다. 부부상을 생각할 때 내가 그런 남자랑 사는 게 내가 생각하는 부부상입니다. 그럼 내 역할은 뭐예요? 그 남자의 만족하면 행복해하는 게 내 역할인 거죠. 그렇죠? 부부상이 이런 그림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접근하니까 뭐가 없어요? 기준들을 내 안으로 던지는 것이 없이 기준들을 어떻게 해요? 상대방에게 던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남자를 잘 아십니까? 아, 요즘은 트렌드처럼 아, 여자 마음을 몰라. 여자랑 대화할지 몰라. 그래서 아, 막 그리고는 여자분들은 또 남자는 단순하대. 남자 안 단순해요. 여러분 남자 왜 단순합니까? 남자의 화법을 이해합니까? 남자의 패턴을 이해해요? 남자의 감성선을 이해해요?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어요. 여자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기준이 내 안으로 던져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걸 얘기하시려면 거꾸로도 돼야 되죠. 남자와 얘기를 되게 잘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남자를 도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불멸의 외모를 갖고 계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요. 내가 존경받는 그리고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회적 위치도 갖고 계셔야 되겠죠. 그렇죠? 동일하게 던졌을 때 그 사람에게 던져진 기준이 나에게서 던져진 기준이 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자매들은 이런 표현 많이 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어느 정도 이상 동감해요. 괜찮은 자매들은 정말 많은데 괜찮은 형제들이 얼마 없다는 거죠. 교회 다니는 자매들이 항상 모여서 얘기를 해요. 전 그 얘기에 동감합니다. 왜요? 교회는요, 자매들이 많아요. 형제들이 적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괜찮은 자매 퍼센테이지도 그렇게 잡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 여러분 둘러봐요. 여러분 싱글인 남자가 몇 명 안 앉아있어요. 여기에 둘, 셋, 끝. 아, 참담한 현실이다. 하여튼 우리는 이런 식의 가치관에 되게 익숙해졌어요. 무슨 뜻이에요? 자매분들이 대부분 어떤 식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냐면, 나중에 거꾸로도 얘기할 거예요. 자매분들 대부분 어떤 식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냐면, 결혼이란 뭐예요? 내가 이런 남편이 되어야 한다는 매뉴얼을 작성해서 남편에게 주는 예식입니다. 나는 네가 돈도 잘 벌어오고 내 말도 잘 듣고 집안일도 잘하고 그리고 외모도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믿는다. 꼭 해라. 오늘은 못해도 내일은 하겠지. 라고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분들은 뭐합니까? 지켜보죠. 걔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러다가 걔가 못하면, 그렇게 못해내면 굉장히 실망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깊은 자책과 우울에 빠지고 그리고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피해자인 것처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 이런 패턴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가 첫 문장에서 막힐 거예요. 첫 단어에서. 아니 성경 구절 첫 문장.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해서 딱 막힙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일단 두 가지만 전제합시다. 하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패턴이 건강하고 좋은 패턴일 수는 없다는 건 알겠죠. 그렇죠? 일단 그걸 하나 스킵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단지 성경에서 남편에게 아내는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겠죠. 일단 두 가지 전제를 가지고 한번 오늘 본문을 따라가 봅시다. 첫 번째,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얘기를 하면서 시작하고 있네요. 그런데요, 그 시대의 정치위를 한번 살펴보죠. 그 당시에는 남자가 어땠던 시대예요? 요즘처럼 그러던 시대가 아니에요. 매뉴얼 받고 이러던 시대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남자가 훨씬 더 권력이 있던 시대예요. 그렇죠? 그때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여자는 인권이 없었고요. 투표권도 없었고요. 여자는 사회적 지위가 없었고요. 그 남편에 의해서 의미를 부여받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권력이 누구에게 있던 시기예요? 이미 남편에게 권력이 있던 시기예요. 요즘 시대처럼 남편들이 권력을 잊어버려서 성경이 남편의 권력을 되찾아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미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패턴의 본문이 에베소 패턴의 본문과 다른 이유는요. 에베소서는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에 대한 관계성을 얘기하면서 양쪽을 계속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오늘은 여기서 남편과 아내는 어떤 관계성 속에 있느라는 객관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포인트를 자세히 보시면요. 불의한 남편을 전제하면서 얘기합니다. 불의한 남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라고 표현하죠. 여기서 말씀하지 순종하지 않는 자는 단지 종교가 없다, 기독교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자기 스스로 자의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 기준으로 뭔가 하는 사람이라는 뜻들이 더불어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없고, 어떤 사람? 신앙이 없고 잘못된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을 표현하는 거예요. 신앙이 있지만 선량한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진짜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부부관계를 이렇게 해라,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 말을 들어야 되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라는, 그러니까는 악한 권력을 가진 자 앞에서 선한 기독교인이 어떤 식으로 반응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다시,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앞전 세대에 남편이 권력을 가지고 아내는 시키는 대로만 했던 시대를 본 적이 있죠. 그렇죠? 100년 전만 가더라도, 그리고 가부장적인 사회로 진입하면요, 남편이 권력을 가지고 아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사회 구조였던 시대가 있어요. 지금 성경이 그 시대로 돌아가라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 시대의 결과를 우리가 봤습니다. 남편이 지멋대로 하고 아내가 시키는 대로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남편이 부인에 대해서 부당한 요구들을 자꾸 하죠. 그럼 부인들은 대부분 어떻게 됩니까? 우울화 상태로 빠져들죠. 그렇죠? 항상 화가 나 계세요. 항상 화병이 있으시고. 그렇죠?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30, 40대 어머니들이 대부분 갖고 있었던 동일한 병, 화병이죠. 누가 주는 거예요? 남편이 주는 거예요. 구조적인 문제가 주는 거예요. 그럼 이 화병을 이분들은 어디로 풀면서 삶을 영위해 나가시죠? 자녀들한테 풀면서 삶을 영위해 나가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엮이는 가정이 생겨나고 거기서 생산되는 다음 세대가 건강해진 세대들이 발생하고,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미 겪었던 거잖아요. 남편이 무조건 권력을 가졌을 때 시대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봤습니다. 성경이 그리로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남자가 먼저 생겼으니까 무조건 까라면 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부당한 권력을 가진 자 앞에서 너희가 어떤 식으로 대응해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 당시에 남자는 이미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시키면 이미 해야 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건강한 기준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그 기준 앞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불의한 남편이 있다. 불의한 권력이 있다. 어떻게 영향을 줄 수가 있을까요? 성경에서 이건 잘 안 통할 거라고 얘기했던 방법이 있죠. 말로 하지 않고라고 표현하시죠. 어떤 뜻이에요? 말로는 잘 안 들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당한 권력, 부당한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부당한 기준과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랫사람이 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맞지가 않아요. 라고 얘기하면 그런 깨달음이 이렇게 듣습니까? 아니죠. 무조건 누르죠. 무조건 부수고요. 무조건 휘두릅니다. 그러니까 말로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또 하나 무슨 방법이 있어요? 무슨 방법이 있겠냐? 참고 사는 방법이 있겠죠. 그럼 참고 살면 돼요? 참고 살면 그 사람이 변할까요? 여러분, 자기의 기준들이 먹혀 들어가는데 그 사람이 왜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그럼 세 번째, 어떤 방법이 있겠어요? 이건 잘못된 결혼이다라고 뛰쳐나오는 방법이 있겠죠? 뛰쳐나오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럼 다 뛰쳐나오는.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대부분 여자들에게 먼저 전파되는데 그러면은 기독교를 접하면 대부분 이혼 가정이 될 텐데 그게 건강한 방법일까요? 그럴 수도 없잖아요. 부당한 권력에 어떻게 영향을 주어야 되느냐? 여기서 보이는 방법은 뭐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방법은 삶으로 얘기해서 가슴으로 듣게 만들으라는 거죠. 그렇죠? 부당한 권력 앞에 그 권력 아래에 있는 사람이 그 권력자에게 말할 수 있는 방법은요. 삶으로 얘기해서 가슴으로 듣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사실 부당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잘못된 기준을 쓰고 있는 사람은요. 좋은 기준이 뭔지 몰라요. 좋은 기준을 쓰면 어떻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럼 그 사람에게 설명을 해준다고 알아들을 수 있어요? 아니요. 보여줘야 돼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생활에 나가서 이게 어떤 인격과 어떤 내면과 어떤 삶을 경험하면서 사는지 나랑 같은 패턴의 상황을 갖고 있지만 저가 다른 기준을 갖고 살아가면서 어떤 내적, 관계적, 외적 결과를 갖게 되는지를 보여줄 때만 내가 부당한 권력에게 얘기할 수 있는 하급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만 상위적 권력, 부당한 권력의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내의 행실로라고 얘기하죠.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로라고 표현해요. 외모를 가꾸는 것이 아니라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으로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 사람의 행동으로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떤 행동이에요? 두려워하는 행동. 뭘 두려워하는 거예요? 남편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행동. 여러분 두려운 기준을 갖고 있습니까? 아, 저건 내가 지금 귀찮고 힘들고 안 해야 된다고 느껴져도 해야 돼. 왜? 그게 기준이니까. 그게 두려운 기준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내가 이런 상황에서는 좀 이렇게 하고 싶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지만 그게 기준이야. 그게 맞는 거야. 그래서 난 그렇게 해. 라고 하는 게 두려운 기준이잖아요. 여러분 아침마다 회사 가기 싫으시죠? 왜 가세요? 다녀야 되잖아. 그렇죠? 싫은 내 마음 있지만 무슨 기준이 있는 거예요? 두려운 기준이 있는 거예요. 저녁마다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안 하시죠? 왜 안 해요? 그 기준이 나에게 두려운 기준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아내는 뭘 갖고 있는 거예요? 두려운 기준을 갖고 있죠. 하나님이라는 두려운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어떤 여자예요? 남편이 어떤 걸 요구하건 어떤 걸 시키건 시키는 대로 하는 여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 대해서 그냥 도망가거나 평가하거나 내가 잔소리하거나 싸우거나 이런 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갖고 있는 하나님의 기준을 여전히 행동하면서 보여주는 여자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행동했더니 그 사람의 내면이 어떤 것처럼 보여져요? 외모를 꾸미는 것이 아니라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 뭐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꾸며졌다는 거예요?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 저 여자가, 저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 두려움의 기준을 갖고 살아갔더니 뭐가 보이는 거예요? 저 여자에게는 뭐가 보여요? 안정된 내면과 온유한 관계가 보이는 거죠. 그렇죠? 나는 이런 기준을 살아가면서 인생이 전쟁터고 마음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운데 내 아내는 저런 기준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봐도 쟤는 마음이 안정돼 있고 그렇죠? 삶이 부드러워요. 그게 그 여자의 아름다움으로 느껴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이쁜 여자에서 금으로 치장해서 내가 이쁜 여자에서 내 남편이 내 미모 때문에 내 말을 듣는 그런 구도가 아니라 이 여자가 아름답다고 느껴지는 게 내 그 기준이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지만 나와 다른 어떤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데 그 기준을 말미암아 이 여자가 단장되는 게 아름다운 게 내면의 평안과 삶의 부드러움이 있는 것을 볼 때 아, 저 여자가 참 아름답고 나보다 좋은 삶을 살아가고 있고 이렇게 그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움이라도 놀라지 않는 이라고 표현하죠. 앞에 두려움과 이 두려움은 다르죠. 앞에 두려움은 뭐예요? 기준에 대한 두려움이고 여기는 두려운 일에도라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두려운 일에도라는 뭐예요? 그렇게 기준을 지켜나가다 보면 두려운 일들, 불편한 일들, 어려운 일들이 생기죠. 근데 그것 때문에 뭐 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렇죠? 그럼 뭘 캐릭터를 잡고 있습니까? 명확한 삶의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이 자기 삶 가운데 체화가 돼 있고 체화된 자기 삶을 갖고 행동해 나갈 때 여러 가지 부딪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극복해 나가면서도 여전히 이 기준과 이 내면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순종하는 아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순종하는 아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게 순종인가? 아이고, 남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닌 게 왜 순종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요, 주인이 손님에게 하는 것 같은 순종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멍하게 이렇게 서서 손님이 와서 시키는 대로 해요? 아니죠. 주인은 뭐가 있어요? 명확한 목적이 있습니다. 무슨 목적이에요? 이 사람이 이 집 음식을 좋아하게 즐겁게 먹고 가서 즐거운 마음으로 돈을 내고 다음에도 오고 싶게 만드는 게 주인의 목적이에요. 그렇죠? 이 목적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 손님에게 순종하죠. 이 손님이 요구해서가 아니에요.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지도 못하게 더 반겨주고 생각지도 못한 게 맛있는 걸 먹고 생각지도 못한 서비스와 분위기를 경험하고 와 여기 참 괜찮네 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와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주인의 순종이에요. 지금 아내의 순종을 얘기하는 건 야 남편이 위야 네가 아래고 걔가 개념이 없고 무식한 소리를 해도 시키면 해야 돼. 왜? 기독교에서는 남자가 짱이거든. 왜? 아담이 먼저고 넌 갈비뼈가야. 너무 코를 풀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네가 먼저 뭘 했다면 네가 먼저 진리를 알게 된 자라면 무엇이 맞는지 알게 된 자라면 그 알게 되었던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점진적으로 그것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삶으로 얘기해서 가슴으로 알아듣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인의 순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아니겠어요? 아, 그러니까 이것을 앞부분에서 3장 1절에는 아내들아 이와 같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이와 같이가 뭔지 아세요? 2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명을 얘기합니다. 이 주인의 순종이 누구의 순종이에요? 예수의 순종이죠. 그렇죠? 이와 같이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예수와 같이 순종하라고 한 거예요. 예수와 같이 순종하는 게 뭐예요? 예수가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여러분들이 시키는 대로 해줘요? 아니죠. 그렇게 순종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아름답게 될 수 있는 걸 기대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에게 찾아와서 그것을 깨닫고 알고 누리게 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점진적으로 변화돼 나가고 이걸 최종적으로 지향하고 좋아하게 만들고자 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섬기시죠. 그 섬김 중에 가장 큰 섬김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섬기시죠. 그렇죠? 그게 예수의 순종이고 우리를 향한 그게 아내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뭐가 아니에요? 기준이 없이 억눌리는 게 아니에요. 난 기준이 없어. 기준은 남편이야. 남편이 시키는 대로 해. 그게 좀 안 맞는 것 같아. 그게 불편해. 그런데도 순종을 해야 되니까 그냥 까라면 까야 되니까 그냥 해. 이건 맹종이고 압제받음이죠. 그렇죠? 여기 어떤 기쁨과 평안이 있겠습니까? 없죠? 이건 맹종이고 압제받음이에요. 뭐가 아니에요? 자기 소화 없이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기준들을 지켰으면 자기한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진리를 기준을 두려워하면 그것을 내 안에 써서 어떻게 해야 돼요? 체화돼야 되는 거죠. 내가 체화돼서 어떻게 되게? 내가 다른 사람 보기에도 안정과 온유가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내 안에 완전히 싱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준을 아 저게 맞아 한 다음에 곧장 어떻게 하는 거? 남편한테 던지는 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맨 처음 얘기했던 게 이해를 든 거죠. 기준을 알았으면 자기가 체화시켜야 되는데 자기는 소화되지도 않는 기준을 가지고 상대한테 던져요. 야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저렇게 해야 되지 않냐? 저렇게 해야 되지 않냐? 넌 왜 그렇게 하냐? 이런 식으로 던지는 거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홀로 높아 고고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본문에서는 특별히 그 부분에서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액센트는 저는 오늘 2번에 약간 액센트를 줄 건데 오늘 본문 액센트는 좀 3번이에요. 본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의를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기준이 있어요. 본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 체화가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때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 그리스도를 알게 된 부녀들이요 보통 신앙 수준이었겠습니까? 아니죠. 정말 그리스도의 진리를 깊이 이해하고 그걸 삶으로 체화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하지만요 그 여자들이 대부분 누구랑 살고 있어요? 그 여인들은 대부분 로마 사람들, 로마적 문화에 빠져 있는 사람과 살고 있죠. 바리새적 배경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랑 살고 있죠. 무슨 뜻이에요? 나는 진리의 깊이를 정말 알았고 그게 삶에서 체화됐어요. 그럼 집에 가보면 누가 있어요? 남편이 있어요. 근데 남편은 어떤 애예요? 그때 로마가 어떤지 아시죠? 놀아도 놀아도 이렇게 놀아요. 인생은 노는 거고 즐기는 거고 돈이 최고고 로마가 최고고 다른 건 다 별거 없고 로마 문화에 대한 막연한 확신과 그리고 삶의 유희라는 접근과 그래서 내 인생의 가치들을 삶의 정황에 소모해버리면서도 정말 고귀한 것에 대해서는 그냥 이야기거리로 여기는 태도, 그렇죠? 아테네에서 보여줬던 로마인들의 태도죠. 그런 남편이 있어요. 어쩔 거예요. 집에 들어갔더니 바리새계 유대인이에요. 그냥 뭐 진짜 뭐가 맞는지는 모르면서 안식일은 꼭 지켜야 되고 뭐 십일조는 꼭 해야 되고 그러면서 사람들 사실 존경받는 거 좋아하고 잘난 척하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신앙생활 해가면서 자기가 참다운 진리가 있는지 있는 것처럼 알아서 조금 중요하지 않은 신앙적인 이슈들 가지고 자기 아내를 평가하고 넌 왜 이거 안 하냐 저거 안 하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남편이 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베드로 액센트는 여기 있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쟨 진짜 개념 없는 남편을 무시하거나 그냥 시키는 것만 딱 해주고 포기하거나 단절하고 나 혼자 고고하게 내 인생을 가는 거죠. 그렇죠? 베드로가 지금 제일 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이걸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그 가정을 변화시켜야 되는 사람인데 너 하나만 딱 진리 안에 있었다고 해서 딱 바리케이트 치고 아 나는 이 안에서 살아가고 니네가 나한테 못 들어오게 딱 할 거야 라는 식으로 내가 변화시켜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내가 평가하는, 내가 대립해서 막는, 내 인생을 방해하고 해방하는 존재처럼 여기는 홀로성 고고함이 사실 이 사람들이 가지지 말았어야 될 세 번째 태도라는 거죠. 그렇죠? 무슨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얘기하는 겁니까? 베드로가? 결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베드로는요 근본적인 균형에 대한 예시로 이런 현상을 들은 거예요. 그 당시에 부녀들 중에 상당수가 남편을 내가 변화시켜야 되는 대상으로 보지 않고 내가 감화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자기 신앙만 지키면서 단절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들을 한 예로 보편적으로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에 갖고 있었던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을 말하노니 내가 다 마음을 갖춰야 뭐예요? 동정하며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렇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사람과 악한 사람, 악한 권력자들을 대하는 태도는 어떤 거 해야 되는 거예요? 동정하며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권력자를 대하는 태도는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권력자를 대하는 태도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비는 태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단지 남편과 아내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권력과 세상에서 살아가는 개인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슈입니다. 막 흥분해서 한참 달렸네. 조금 컴다운하고. 지난주에 순고함에 대한 얘기를 좀 했죠. 그렇죠? 순고함을 얘기를 하면요. 순고함에서 연결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요. 순고함은 뭐예요? 내가 내 인생의 기회와 삶을 진리와 인간을 위해서 쓰는 거죠. 그렇죠? 이걸 순고한 삶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순고한 삶을 얘기할 때 구조를 어떻게 잡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가진 자이고 저 사람은 약간 필요한 자로 가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괜찮아요. 내가 한 명의 아이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 순고하죠. 내가 어렸지만 내 학생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교사 순고해요. 그렇죠? 내가 목사인데 성공을 추구하지 않고 몇몇의 성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순고해요. 근데 내가 목사도 아니고 교사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나는 그저 말단 직원이고 자녀일 때 그렇죠? 나는 말단 직원이고 자녀이고 성도일 때 난 어떻게 순고해야 되느냐라고 해서 그래 순고한 삶을 살아가자. 내가 타인의 를 위해서 살아가자라고 하면은 거기에 뭐가 치고 들어오기에 십상이에요. 악한 기준들이 치고 들어오기에 십상이죠.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 내가 순고한 삶을 살아가자. 근데 나는 엄마가 아니야. 난 딸이야. 그래서 내가 엄마에 대해서 순고하게 하려고 엄마 이제 내가 엄마의 입장과 처지와 생각을 이해하고 엄마를 배려할게라고 하잖아요. 그럼 엄마 감동해 아니면은 밀린 잔소리를 막 들이밀어요. 밀린 걸 막 들이밀어요. 좀 힘을 딱 주면 막 엄청나게 치고 들어오자. 확 들어와요. 그러면 아 피곤하다. 내가 직장에서 내가 그지 같은 상사들 막 이러고 살았는데 그래 내가 돕는 마음 섬기는 마음을 갖자고 하고 상사들에게 저에게 일을 시켜주십시오 라고 하면 상사들이 감동을 해요? 아니요 여러분들 막 일을 던져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면 그걸 인정해줘요? 아니에요. 왜 힘들어하냐고 그래요. 그렇죠? 내가 아래 구조적 아래에 있을 때 숭고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걸 어설프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결단하시면 마치 세상에 시키는 대로 휘둘리는 삶, 손해보는 삶, 억눌리는 삶이 숭고한 삶이라고 오해하기 십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오해를 하지 마세요. 그렇죠? 두 가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불의한 기준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숭고한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숭고한 삶은 뭐예요? 세상과 타인이 조금 더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영향을 주는 삶이죠. 그렇죠? 그럼 오늘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로 처지에 있는 내가 구조적으로 아래에 있을 때 그리고 부당한 권력과 권위가 내 위에 있을 때 난 그들에게 어떻게 숭고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이런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숭고한 삶을 살아가는 거에 있어서 했던 말씀의 기준을 잡고 가면 뭐예요? 동정과 사랑. 위에 있어요. 날 핍박해요. 하지만 어떻게 볼 때? 객관적인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동정할 수 있죠. 제가 변화돼야 되는데, 제가 나아져야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동정하기 때문에 사랑. 제가 나아지는데 내가 좀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역할을 좀 해야겠다. 동정과 사랑의 태도를 가질 수 있어요. 두 번째, 불쌍히 여김과 겸손. 불쌍히 여김은 뭐예요? 동성과 같죠? 동정과 같죠? 제가 계속 저렇게 사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되게. 그리고 겸손. 겸손은 뭐예요? 그렇다고 내가 더 잘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나도 좀 먼저 들은 사람이고, 그렇죠? 내가 단지 운이 좋았던 거고 기회가 좋았던 거고 저 사람도 얼마든지 나보다 훨씬 더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먼저 배운 것을 그 가능성 속에서 그 사람에게 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겸손이죠. 불쌍히 여김과 겸손. 여러분 보세요. 어려운 아이가 학교를 못 가고 밤을 굶고 있습니다. 불쌍하죠? 불쌍해요. 그럼 어떻게 하려고 해요? 내가 좀 덜 먹어도 내 시간을 떼고 내 돈을 떼어서 그에게 좀 투자를 하려고 하죠. 그렇죠? 이게 불쌍히 여김이에요. 여러분 그지 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요즘에도 이게 성공인 줄 알고 주변 사람 상처보고 지 인생 갈가먹으면서 어떤 애가 열심히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걔가 우리 부장이에요. 얘가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불쌍해야 돼요. 불쌍해야 돼요. 남편이라고 데리고 사는데 여기는 해당 사항이 없어. 뭐 있니? 부모님으로 할까? 누구로 해야 되니? 그치?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되게 안 좋은 기준과 발상을 해서 나를 되게 괴롭혀. 근데 그 나를 괴롭혀를 떠나서 위에서 좀 보세요. 그렇게 사는 삶의 사람의 기준과 그 사람의 삶과 그 인생 전체를 한번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불쌍한지 안 불쌍한지 좀 느끼시라는 거예요. 이 불쌍히 여김은요 위에 있는 사람이 교만하게 아래를 내려다본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불쌍히 여김과 겸손을 같이 얘기하잖아요. 그도 나와 같은 사람이에요.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근데 나는 그래도 예수를 만날 기회가 있었고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었고 내가 어떤 계기 속에서 내 내면에 변할 계기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그게 없었을 뿐이죠. 덜했을 뿐이고 그때가 선택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어서 더 나은 삶과 인생의 만족을 갖고 살고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겸손함. 아, 불쌍하다 진짜. 내가 진짜 네 인생 불쌍하게 생각한다. 이게 아니라 어? 차, 우리 부장 불쌍해 진짜. 어? 이게 아니라 그도 나와 같이 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좋은 메시지이고 모델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내가 갖고 있는 기준을 삶에 체화되는 것을 내가 보여주며 소개하는 태도를 갖게 되는 것. 이것이 부당한 권력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슈가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확장해서 다시 한번 똑같은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니까 삶에 갖고 있는 우리의 태도의 문제는 뭐예요? 삶에 갖고 있는 우리의 태도의 문제. 아까 남편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세 가지로 일치했었는데 그걸 좀 길게 얘기해보죠. 첫 번째, 억눌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다시 얘기합니다. 억눌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자꾸 우리가 내가 기준이 없어서 다른 사람의 기준들이 내 안으로 자꾸 들어오는 걸 착하다고 오해하신 경우가 있는데 그건 착한 게 아니라 멍청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기준이 자꾸 내 안으로 들어와서 회사 가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집에 오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이 사람이 얘기하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이 얘기하면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서 내가 내 기준 없이 이렇게 자꾸 다른 사람 감정이 내 안에 계속 다른 사람의 기준이 내 안에 계속 이입돼요. 여러분 그렇게 내가 했을 때 내가 그것이 아까 얘기했던 어떤 숭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아까 얘기했던 어떤 이런 감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면요 내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내 안에 분노가 쌓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들은 나를 착하다고 하는데 내가 진짜 착한 건지 착한 게 아니라 뭔가 페이스가 엉킨 건지 파악하시려면요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손해보고 내 안에 기쁨이 있는지 내가 다른 사람한테 손해보고 내 안에 분노가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내 기준은 명확하게 없어요. 근데 내 기준은 명확하게 없는데 그렇다고 얘기하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다른 기준을 부딪히기가 싫어. 그럴 용기가 없어. 그게 긴장이, 그 텐션이 불편해요. 그래서 자꾸 그 기준들을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받아들이고 살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요 약간 만성적으로 조금 먼 태도를 갖게 돼요. 이건 뭐예요? 내가 거기에 억눌리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요 주변에 여러 가지 기준이 나와버리면요 패닉에 빠집니다. 한 가지 기준이면 내가 적응할 수 있는데 이 사람 기준은 이렇고 저 사람 기준은 저래요. 그럼 난 어디에 맞춰야 돼요? 엄마 아빠랑 싸우면 그때부터 패닉이에요. 부장이랑 과장이랑 싸우면 그때부터 패닉이고 아예 누가 이렇게 하라고 해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면 이 사람들은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해요. 그쵸? 여러분 그건 착한 게 아니에요. 착하다고 하는 건요 자기 기준이 선명하게 있는 걸 먼저 전제합니다. 자기 기준이 있는 게 착한 사람의 1번이에요. 자기 기준이 없이 착할 수 없어요. 그럼 먼저 이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억눌린 사람이 착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한 사람이 안 부러운 거예요. 왜요? 착한 사람 내면에 있는 게 보이잖아요. 착한 내면에 있는 게 보여요. 아, 쟤 되게 답답하겠다. 쟤 되게 힘들겠다. 쟤 되게 어렵겠다. 저렇게 착하게 살지 말아야지. 착하게 사는 게 오히려 바보 되는 세상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게 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죠. 요즘에 책들도 나와 있고 우리도 한 권 꽂혀 있을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독교적 배경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만성적인 자기의견이 없는 다른 사람들에 맞춰야 하는 그 기준 없는 착함에 대해서 압박을 받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그리고 그러시다면 과감하게 그걸 깨셔야 돼요. 이 얘기는 길게 안 할게요. 이런 사람 별로 없으니까 우리 교회. 니네들이 어디 가서 억눌릴 애들이니? 응? 억누르지는 않으면 다행이지. 그러니까 부당한 회사에서 손해보고 참아야 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엄마 아빠가 이상한 걸 요구하는데 다 들어드려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죠? 그렇게 마음에 분노를 쌓지 마세요. 그게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게 숭고한 것도 아니고요. 그게 감화를 베푸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죠? 첫 번째 그걸 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불만 많은 사람. 기준을 안으로 안 던지고 바깥으로 던지는 사람. 오늘은 이 얘기를 세 번 하네요. 왜? 이런 캐릭터가 우린 제일 많아요. 어설프게 안 게 자기 성장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데 사용하는 데 더 유용하시는 분들. 김보현 목사한테 배운 이론을 가지고 한국교를 욕하는 데 사용하시고 자기 인생을 바꾸는 데 사용 안 하시는 분들. 그리고 여기서 배운 어설픈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누구랑 논쟁하는 데 사용하시고 그래서 나는 되게 건강한 패턴을 갖고 있다는 거에 자꾸 디펜스로 사용하시고 실제 그렇게 내적 체화는 안 하시는 분들. 두 번째 어떤 사람이에요? 불만 많은 사람이죠. 아까도 얘기했죠. 남녀 문제에서 이런 남자였으면 좋겠다. 존경받고 경청하는 삶을 태우고 뭐 겸손하고 겸손한 업무 분담, 사회적 여유 뭐 이런 기준들 여러분들이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역지사지를 해보세요. 그렇죠? 약간 그런 거 하잖아요. 그냥 농담처럼 얘기하면 여러분들 가끔 이제 배우자 기도라고 얘기하죠. 배우자 기도 키까지 기도해라. 뭐 막 해서 다 얼굴까지 기도하고 하, 내가 다 기도를 했는데 피부를 기도 안 해서 다 마음에 있는데 피부가 이상한 애가 왔다. 뭐 배우자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뭐 하세요. 저는 되게 좋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배우자 기도의 좋은 점은요. 하면서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을 통해서 바뀌어져 나가는 거에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기준들을 갖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배우자 기도가 끝날 때쯤이면 아 나한테 정말 좋은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로 기도가 바뀌어야 그게 메리트가 있는 거지 내가 한 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면요. 난 그게 뭔 기도인지 잘 모르겠어요. 거꾸로. 그럼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배우자 기도를 하세요. 근데 하실 마음이라면 이 생각도 꼭 하세요. 내가 알지 못하는 걔는 도대체 뭐라고 기도했길래 날 만났을까? 어? 걔는 뭐라고 기도했을까?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기도 제목이란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걔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도대체. 내가 날 기도 제목화 해보세요. 한번. 내 외모, 내 성격, 내 성장 배경, 내 가정 배경, 내 직장 원봉. 어? 이렇게 쫙 여러분들 기도 제목화 해보세요. 이런 기도를 할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바깥으로 던지지 마세요. 직장 얘기들 많이 하시죠. 어떤 직장에서 일하고 싶으세요? 다 모아봤어요. 제가 쭉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거. 어디 갔냐? 내가 좋아하는 일을 보람을 느끼면서 인정받고 재미있게 안정된 대우를 받으며 여유있게 하고 싶어요. 그렇죠? 다시 내가 좋아하는 일을 근데 이게 보람이 있어야 돼요. 보람 있고 근데 남들이 알아줘야 돼요. 인정받고 할 때 재미가 있어요. 재미있게 그리고 돈도 많이 줘야 돼요. 안정된 상태에서 그리고 일찍 끝나야 돼요. 여유롭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다 좋은 기준입니다. 그렇죠? 이런 일을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이런 직장이 나타나길 기대하신다면은 이렇게 바깥으로 던지면 그런 게 없다는 게 문제죠. 그렇죠? 바깥으로 던지면 그런 남자가 없는 게 문제고 바깥으로 던지면 그런 직장이 없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으세요? 그럼 여러분들 최소한 노동을 좋아해야 돼요. 목사님, 전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래, 넌 어떤 일을 좋아하니? 전 노는 걸 좋아해요. 전 여행이 좋아요. 전 집에 있는 게 좋고요. 전 영화 보는 거 좋아해요. 그럼 어떻게 좋아하는 일을 해요? 일을 좋아해야 좋아하는 일을 하죠. 노동이 즐거우십니까? 내가 뭔가 내 인생에 역량과 그걸 바쳐서 내가 불편하지만 그 노동을 통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드는 게 즐거우셔야 돼요. 보람 있는 일 하고 싶으세요? 보람 있으려면 뭐가 나와야 돼요? 결과가 나와야 보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일을 하시면 결과까지 내시는 편이세요? 어떤 일을 하면 결과를 냅니까? 나는 명확한 어떤 결과물들을 내고 그 결과가 의미 있는 결과물들일 때 내가 보람을 느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밌게 일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재밌게 일을 하고 싶으시면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잘해야 돼요. 전 금요일에 설교 준비할 때 죽을 것 같았어요. 7시간 잡고 있는데 하나도 못했어요. 토요일에 성경 공부할 땐 재밌었어요. 신났어요. 왜? 금요일에 잘 안 됐고 토요일에는 잘 됐거든. 여러분 설교 준비라는 건 나름대로 보람 있는 일이잖아요. 보람 있는 일도요. 못하면 세상에 그것보다 지옥이 없어요. 시간은 짝짝짝. 오늘은 금요일이야. 난 이틀 동안 여기 서야 돼. 근데 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번 주는 여러분 설교가 없습니다. 이럴 순 없잖아.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네요. 이럴 순 없잖아.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이렇게 방만하게 생각했나? 내가 뭐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재미없는 게 없어요.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7시간 동안 가만히 있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생각해봐. 죽어요 진짜. 근데 막 느껴져요. 어떤 말씀을 해야지 내가 깨달아지고 그 말씀에 내가 감동이 되고 내 인생에 먼저 적응이 되고 이것들을 사람들이 알아겠다고 막 느껴져요. 그럼 재밌어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공인요원 할 때 이런 부끄러운 얘기죠. 저 공인요원이었어요. 저 강남우체국에 있었는데요. 강남우체국에 있으면 이걸 합니다. 편지들을 쭉 오면요. 거기에 칸이 40개가 있어요. 여러 번 했죠. 내가 자랑스러워서 하는 얘기예요. 칸이 40개가 있어요. 역삼도 몇 번지 몇 번지 몇 번지 개포는 몇 번지 몇 번지 쫙 몇십 개가 꽂혀 있어요. 그러면요. 여기서 이걸 그걸 하나하나에 꽂는 거예요. 분류하는 작업을 하는 게 제가 1년 반 동안 했던 작업이에요. 역삼동 638번지 그럼 여기다 꽂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처음에 얼마나 지겨운 줄 알아요? 삶이 진짜 내가 하루 종일 이걸 하고 오면요. 기계를 써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몇 년도인데 이런 기계를 못 만들어가지고 진짜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요 1년 딱 해보면요 이렇게 딱 잡고 딱 들어서 진짜 내가 거짓말 아니에요. 이렇게 손목만 딱딱 하잖아요. 그럼 탁탁탁 고쳐요. 그게 얼마나 재밌는 줄 알아? 내가 지금 소림사 와 있는 기분이에요. 탁탁탁 던지면 탁탁탁 고치면 그 옆에서 또 소림사처럼 부러워하는 애가 있어요. 들어온 지 3개월 된 애는 그게 제일 부럽거든. 이거 잘 꽂는 게 왜 이렇게 빨리 끝나니까. 걔가 또 저처럼 되고 싶다고 저를 롤모델로서 또 연습하고 제가 그걸 가르쳐주고 하면 재밌어요. 여러분 하잘것없는 일인 것 같아도요 잘하면 재밌어요. 재밌는 일을 하고 싶으세요? 뭘 잘하시는데요? 왜 기준이 자꾸 바깥쪽으로 던져집니까? 이 텍스트가 오늘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세 가지 패턴 중에 하나예요. 기준이 바깥쪽으로 던져지는 게 현대사회에서는 제일 큰 문제예요. 바로 전사회에서 뭐가 문제였어요? 자꾸 억압받는 게 문제였죠. 그렇죠? 그게 틀린 얘기인데 그냥 까라면 까는 분위기가 문제였어요. 지금은요 그게 아닌 건 알았어요. 이게 잘못된 건 알았어. 그리고 받은 기준이 뭔지 찾기는 해. 이러면 찾으셨습니까? 그러면 나한테 쓰십시오. 행복하게 일하고 싶으세요? 그럼 난 어떤 일을 행복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즐겁게 일하고 싶으십니까? 잘하셔야 됩니다.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으세요? 뭐든 결과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나한테 있어야 돼요. 인정받고 싶으십니까? 탁월해야 됩니다. 내가 그래야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기준이 생겼으면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삶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의 문제는 첫 번째, 내가 기준 없는 상태에서 그 기준들을 억누린다는 것이며, 두 번째, 내가 기준이 세워졌을 때 그 기준을 나에게 쓰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쓰는 것이며, 세 번째, 내가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라면 혼자 고고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타인에 대한 사랑과 배려가 없는,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괜찮은 사람이라도요, 여러분 옆에 괜찮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혼자 잘난 척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건강하고 깨끗하고 잘난 사람이에요. 근데 옆에 사는 남편이 그지 같잖아요. 그럼 난 무조건 힘들어요. 애가 힘들잖아요. 애가 이상하잖아요. 그럼 난 힘들어요. 직장 동료가 그지 같잖아요. 그럼 난 힘들어요. 난 고고하고 깨끗하고 잘나고 능력 있고 인정받고 보람 있게 결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내 주변에 이상한 애가 있으면 힘들어요. 그게 나의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변과 세상을 이기적으로 계속한 내 디펜스에 나를 위해서라도요 건강한 것으로 바꿔나가야 돼요. 바꿔나가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좀 더 이기적인 디펜스가 아니라 좀 더 이타적인 좀 더 신앙적인 디펜스는 여러분들이 고고하게 된 거 받으신 거잖아요. 내가 정말 어떤 기준을 깨닫고 그 기준을 내 삶에 체화해서 내가 전과 다른 삶을 조금이라도 살고 있다면 그거 여러분들이 혼자 한 거 아니잖아요. 누군가 가르쳐줬고 누군가 격려해줬고 하나님이 부어주셨으며 하나님께서 공급해주셨으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번째가 나오는 거예요. 혼자 고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나도 주는 역할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소극적인 디펜스 내 혼자 잘났다고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라는 인간의 본성 이상을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더 좋은 사람, 행복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 나를 위해서도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삶을 살아가는 자세를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세상이 가르쳐주는 대로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마음에 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심히 해봐야 마음은 헛헛하고 자꾸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으면 불구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 살고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고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만 열심히 찾아내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1번입니다. 두 번째, 세상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저렇게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돼야 된다, 저렇게 된다 해도 좋은 기준, 바른 가치들이 있어요. 근데 세상이 그렇게 안 되니까 계속 그거 갖고 세상 탓하고 남 탓하고 불만만 하는 사람. 자기는 그런 사람도 아니면서.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내가 그런 사람들이 돼 갔어요. 진리를 알고 진리를 체화했습니다. 근데요, 진리를 알고 진리를 체화한 게 내가 원래 잘나서 그런 것이냐. 그러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평가적인 태도나 정죄적인 태도나 단절적인 태도가 나오는 거. 그래서 그들이 이 사람 곁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 여러분 맑은 물엔 고기가 꼬이지 않습니다. 하지만요 예수님 옆에서는요 고기가 꼬였습니다. 죄인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맑지 않아서 그럽니까? 아니죠. 맑아도 따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맑은 물에 고기가 꼬이지 않는 이유는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맑은 물인데 안전하다고 느껴야 돼요. 아까 그 예를 다시 들어보죠. 베드로는 이 예를 들었으니까. 고고한 부인이에요. 누가 봐도 와, 정말 대단한 부인이에요. 신앙도 좋고 성품도 좋고 다 존경해요. 근데 이 부인이요 그 고고함을 가지고 남편을 대하는데 남편이 참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하, 내가 진짜 내가 미쳤지 그때 내가. 그러면서 자기 역할을 해요. 음식을 해주고 섬겨주고 돌봐주고. 그럼 그 남편은 이 여자 곁에 있는 게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합니다. 그 남자가 제일 잘 알아요. 그 여자의 고귀함을 알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공격당하는 기분이 들어요. 그냥 주변에 잘 안 옵니다. 그리고요 흠집을 찾습니다. 여러분들이 참 고귀한 사람인데 주변에서 여러분들 자꾸 싫어하고 멀리하고 흠집을 찾으십니까? 그럼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은 따뜻한 사람인지. 성경에서 두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요 순종이고 또 하나는 단장이에요. 베드로가 엄청나게 과격한 단어를 쓰죠. 그런 고고한 부인은 어떻겠어요? 자기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해야 된다는 생각 잘 안 했겠죠? 그런 고고한 부인은 어떻겠어요? 내가 남편한테 순종해야 된다는 생각도 잘 안 했을 거예요. 그렇죠? 무슨 뜻이에요? 베드로는 무슨 포인트를 두고 있어요? 내가 그렇다고 해도 단장이란 게 뭡니까? 저 사람이 나를 좀 좋게 봐줬으면 좋겠다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게 뭐예요? 저 사람이 좋아지는데 내가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의 직장 상사건 여러분들의 친구이건 여러분들의 남편이건 여러분들의 애인이건 여러분들이 참 좋은 사람이라는 전제하에 이것도 뭐 무슨 큰 의미 없어요. 난 2번에 꽂혀갖고 3번 몇 명 없잖아. 몇 명을 위해서 합시다. 여러분들이 참 좋은 사람이라는 전제하에 몰입이 잘 안 되지만 다시 한번 좋은 사람이 되세요. 자꾸 그 얘기를 더 하고 싶지만 좋은 사람이란 전제하에 그런데 내가 공격받는다면요. 내가 혹시 그들에 대해서 평가적인 마음이 없는지 솔직하게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들 다 느껴요. 내가 예의 바르게 하고 저러면 해코지한 게 없다 할지라도요. 여러분들 고고한 삶을 살아가면서 한번 뒤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일부러 그 사람이 나를 좋게 봐줬으면 하는 마음이나 일부러 저 사람도 참 잘 됐으면 좋겠다 하면 없는 상태라면 그들이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를 공격으로 느낍니다. 그러니까 단장하셔야 돼요. 내면으로 단장하는 거죠. 뭘 꾸미라는 게 아니라 맞춰주라는 게 아니라 하지만 단장의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 오케이. 결론 갑시다. 흥분해서 섞어서 얘기했어요. 다시 정리하죠. 가마의 삶입니다. 오늘 제목. 가마. 어려운 단어, 딱딱한 단어. 숭고만큼은 우리한테 멀어진 단어죠. 다른 사람에게 가마를 주는 삶. 타인에게 영감을 주는 삶. 삶으로 얘기해서 가슴으로 듣게 하는 삶. 멋있지 않아요? 이것이 여러분들 지향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당한 권력 속에서 내가 불편하고 힘들고 억울하고 그런 거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불편하고 힘들고 억울한 거에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진리를 알고 그 진리가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방향성이 된다면 내가 그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까? 내가 항상 피해자로서 소비자로서 앉아있어서 세상이 나한테 못되게 굴어서 내가 화가 났다. 세상에서 뭔가 내가 공급받고 싶은데 파는 데가 없다라는 소비자와 피해자로서 앉아있어 사실 나는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마의 삶. 내가 생산자로서. 삶의 생산자로서. 나 이런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저런 사람이 있구나라는 것을 세상과 주변 사람들에 보이고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을 소개하며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다가올 수 있게 만드는 작은 징검다리가 되는 삶. 이게 가마의 삶이고 영감을 주는 삶이고 삶으로 얘기해서 마음으로 듣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아주 멀지만 분명한 지향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첫 번째 뭘 하셔야 돼요? 이미 얘기했던 것지만 다시 한번 개념으로 정리합시다. 첫 번째, 기준을 세우세요. 멀리선 그 기준을 세우시, 그 멀리선 그 지향, 가마의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걸 하신 다음에 그럼 오늘 갑자기 내가 이렇게 좀 착한 척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영향, 뭐 이런 걸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미뚜구도 없는 걸 하려고 하지 마시고 멀리 그 푯대를 딱 깨우신 다음에 오늘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걸 해야 되죠. 그럼 여러분들 가마의 삶을 살아가는 데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수준 여러분들 지금 오늘 서 있는 위치를 파악하고 거기서 오늘 해야 될걸 하면 돼요. 그럼 첫 번째 여러분들 이 수준인 사람들이 있어요. 뭘 해야 돼요? 기준이 없으면 기준을 세우십시오. 그쵸? 기준이 없는 게 문제예요. 기준이 없으면 영감을 줄수 없습니다. 그렇죠? 먼저 기준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살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막연하고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갖고 있지 않고 그런 얘기를 뭐 지루한 뭐 그런 얘기를 해 구름 잡는 얘기를 해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안 돼요.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 같아? 인간은 어떤 존재인 것 같아? 전 그런 질문을 받으면요 막연하지 않아요. 답답하지 않아요. 단지 한 문장을 표현할 수 없을 뿐이지. 그렇죠? 하지만 저한테 답이 있어요. 답이 있어야 돼요. 나는 인생을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람이 이런 존재라고 생각하고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자기 기준과 답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먼저 여러분들 그 기준을 배워나가셔야 돼요. 내가 내 인생 갖고 있는 기준들이 세상의 기준인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난주 설교에는 오프닝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사실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 내가 사실 성공한 삶을 살고 싶다. 내가 사실 어떤 삶을 살고 싶다. 난 기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은 다 기준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기준이 검토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어쩌다가 꽂혀있는 막대지가 여러분들 인생의 지표가 되지 않게 하라는 말입니다. 어쩌다가 꽂혀진 막대가 여러분들 인생의 지표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그게 멋있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제가 아나운서가 되고 싶었던 이유가 제가 법관이 되고 싶었던 이유가 제가 뭐 연예인이 되고 싶었던 이유가 방송을 봤는데 쟤네들 너무 멋있어 보여가지고 그거 진짜 그냥 공중에 던진 막대가 그 인생을 사로잡아버리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인생의 기준과 지표를 정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디 상담받으러 갔더니 요즘엔 요런 일이 좋다라고 해서 어떻게 그렇게 던져진 지표가 여러분 인생의 막대기가 될 수가 있어요. 기준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진짜 인생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쓰고 있는 지금의 기준들을 먼저 들여다보시고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점검해보시고 틀린다면 일단 뽑아버리고 진짜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전책이진 않지만 이건 그래도 맞다라고 생각되는 기준이 뭔지 찾아서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다시 여러분들의 마음의 가운데 꽂아놓고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창조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순고한 삶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했습니다. 그럼 기준은 던져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던져지고 있고요. 말씀에 던져지고 있고요. 분명히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래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 깨닫게 하신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있어요. 그냥 어쩌다가 어떤 사람은 사고 났다가 깨어난 아침에 어떤 사람 인생의 위기를 만났다가 어떤 사람 인생의 아름다운 한날에 아 내가 그래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진짜 인생의 기준들은 어떻게 돼요? 가짜 기준들을 자꾸 쓸려 내려가죠. 아유 돌아왔더니 뭐 군대 가면 다 효자인데 다시 오면 또 그럼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진짜 기준이 있는데 잘못된 기준들을 쓸려 내려간 거잖아요. 자꾸 세상에서 막대기를 던져대니까 여러분이 쓸려 내려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기준을 내가 지키고 찾고 가져야죠. 그리고 이게 첫 번째 여러분들이 가만히 살면 살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 되는 기준입니다. 착한 사람 먼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착한 사람 먼저 되려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휘둘려요. 다른 사람들한테. 먼저 여러분들의 기준을 세우세요. 두 번째 체화시키십시오. 절대 바깥으로 던지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환상입니다. 여러분 뭔가 깨닫잖아요. 여러분 뭔가 감동이 오잖아요. 두 번째 여러분들 뭔가 감동이 오면요. 기독교인들은 감동이 오면 자꾸 떠벌리려고 해요. 그러면 감동에 열매가 없습니다. 노동에 열매가 있죠. 감동을 내 안에서 열매 맺게 하는 내적 노동이 있을 때는 열매가 맺히죠. 감동 자체는 열매가 없어요. 감동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기준을 깨달았습니까? 기준이 세워졌습니까? 기준을 느꼈습니까? 그래서 기쁘십니까? 그럼 일하십시오. 그럼 일터로 나가세요. 그 감동을 노동의 에너지로 소화하셔야죠. 그 감동을 자기 영광의 에너지로 소화하면 안 됩니다. 그걸 누구를 비판하는 데 사용하고 누구에게 자랑하는 데 사용하고 아, 내가 무슨 해외여행 갔던 것처럼 내가 기도할 때 이랬다 저랬다 아, 그때 저땠다 어땠다 감동을 너무 떠벌리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들 거예요. 내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전 진짜 은혜 받은 건 얘기 잘 안 해요. 그건 내 거예요. 얘기하면 자꾸 이렇게 감이 쓰러진단 말이에요. 없어진단 말이에요. 제가 뭐 여기서 나와서 지난 주 중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면 이런 얘기 많이 합니까? 전 안 해요. 왜? 아직은요. 그렇게 자꾸 얘기하면 이렇게 없어져요. 그건 내 거란 말이야. 그게 있어야지 내가 살아요. 그러니까 감동은요. 노동 에너지로 쓰셔야 돼요. 기준을 깨달으셨습니까? 체화시키셔야 됩니다. 기준을 느끼고 기준을 안 건 여러분 인생을 바꾸지 않아요. 체화시켜야 돼요. 그 빛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내면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건 컴컴한 것들이 보일 거예요. 내가 아, 내가 이렇게까지 세속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구나. 껍데기 물 때 나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난 이 부분이 이렇게까지 포기가 안 되는구나. 난 이 부분을 그렇게까지 두려워하는구나.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감동의 기치를 가지고 내 안에 잘못 세워진 그 기준들을 꺾여나오고 그분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체화의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상태로? 하나의 기준으로 전체가 통일된 상태. 그게 뭐예요? 평안의 상태죠. 여러 기준이 있어요. 내 마음이 전쟁터인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왜 전쟁터예요? 항상. 기준이 여러 개니까 전쟁터죠. 그렇죠. 오나라는 이렇게 하자고 그러고 청나라는 저렇게 하자고 위나라는 이렇게 하자고 그러니까 삼국시대가 되는 거예요. 기준이 하나면 전쟁이 없어요. 마음에 평안이 온다는 게 뭡니까? 안정이 온다는 게 뭐예요? 그렇게 내적 체화된 거. 기준이 내 안에 체화된 거. 이 두 번째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단계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상당수는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의 소수는 이 세 번째 단계까지 가셨는데요. 체화되셨 여러분 그래서 존경받는 여러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십시오. 여러분들을 괴롭히면서 권력을 잡고 있는 그 가난한 자에게 나누세요. 나보다 못하고 권력 없는 자들만 꼭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그들이 더 불쌍한 자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당한 권력자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들을 동정하셔야 돼요. 측은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동정이라는 건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아, 넌 못나서 안 됐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라도 던져주마. 이게 아니에요. 진짜 동정이라는 단어가 담겨있는 깊은 뜻은 측은지심입니다. 깊은 안타까움이에요. 영웅의 몰락을 보는 것처럼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저렇게 되어진 것, 저런 기회밖에 못 얻은 것, 그래서 저런 상태인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에요. 못난 애를 못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잘난 애가 못난 것을 볼 때 느끼는 어떤 희극, 비, 어떤 그리스 비극을 볼 때 느끼는 그런 안타까움. 저가 저의 자리를 회복하길 바라는 그런 동정이, 불쌍히 여김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세상이 여러분들을 더 공격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맑은 걸 그냥 보지 않습니다. 맑은 물에는 고기가 꼬이지 않습니다. 맑고 안전한 물에만 고기가 꼬입니다. 그들 가운데 내가 단장해야 되고 근데 내가 순종해야 됩니다. 그들의 위치와 처지에 맞게 내가 나아가고 그들의 마음과 처지에서 나를 좋게 봐주길 기대하는 그런 겸손함에 내가 마치 낮은 자인 것처럼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되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결론 갑시다. 어려운 설교예요? 어려운 설교예요. 숭고한 삶, 가마의 삶 이런 설교 어려워요. 왜? 여러분들이 레벨 2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를 딱 쳐다보시면서 너나 잘해 그러실 거 아니에요. 제가 뭐 여러분 제 삶을 보고 뭐 감화를 받으세요? 그렇지도 않잖아. 아, 우리 목사님은 숭고하다 이렇게 느끼세요? 그렇지도 않고. 우리는 아직 가는 중이에요. 네, 전 이 설교를 오늘 합니다. 이 설교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어요. 좀 길게 얘기합시다. 여러분 마음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은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수준은요. 여러분들의 수준은 내 수준은 뭐 우리들의 수준은 여러분들은 좀 행복해지셔야 돼요. 왜? 인생이 좋은 것이라는 기본적인 감각도 없이 그냥 죽고 싶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지금 수준은 조금 더 행복해져야 되는 게 여러분들 수준일 수 있어요. 아, 인생이 좋은 것이구나. 이런 좋은 것들이 있구나. 여러분들 수준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의존을 배우는 게 여러분들 수준일 수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뭐 이런 것이기보다 아직은 내가 상처받아서 나 혼자 닫고 있어서 누굴 돕기는커녕 도움 받으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내 수준은 의존을 배우는 게 내 수준인 사람들도 있어요. 성공을 좀 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진 것을 경험한 적이 없어서 작은 성공, 그것이 사회적 성공이건 개인적 성공이건 작은 성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좀 더 될 수도 있구나, 나아질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좀 더 성숙해져야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면이 너무 시끄러워서 일단 이게 어느 정도는 교통정리가 돼야 되는 좀 더 성숙해져야 되는 사람들, 너무 세속적인 사고방식에 물들어져 있어서 기본적인 내적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일단은 기본적인 성숙, 자기관리, 내면관리 정도의 성숙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좀 더 안정돼야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너무 세상을 시끄럽게 살아와서 내면을 돌아보고 삶을 돌아볼 여유 자체가 없어서 좀 여유를 갖고 안정을 찾아야 되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수준이 사실 이래요. 우리 수준이 사실 이렇습니다. 이렇게 좀 초라한 수준이죠. 하지만 우리는 시작하는 중이니까 괜찮아요. 우리 수준이 사실 이렇습니다. 아직 우리는 순고와 어떤 감화에 대해서 얘기하기엔 진짜 어디 가서 하나님 욕이나 안 먹으면 잘 할 수 있어요. 근데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렇죠? 제가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뭐 성공에 대해서 얘기했고 행복에 대한 얘기도 했고 여러분한테 위로받음에 대한 얘기도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그런 얘기로 돌아갈 거예요. 왜? 우리 수준이 그러니까. 근데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갖게 된 오라? 라는 생각이 든 부분이 여러분들 오늘은 그렇더라도 우리들 오늘은 조금 성공과 조금 안정과 조금 성숙을 맛보아야 되는 게 오늘의 오늘이라도 우리의 내일은 우리 내일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순고하고 감화를 일으키는 삶, 진리를 사랑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 내일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내일을 봐야 됩니다. 근데 자꾸 오늘의 수준을 얘기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내일이 조금 더 성숙하고 해서 내 내면이 편하고 조금 더 안정돼서 삶에 여유가 있고 조금 더 내가 성공해서 세상적으로도 조금 더 어느 정도 인정받는 그 정도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내일이 되는 경우들도 발생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표대를 그렇게 꽂으시면 오늘도 개선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복과 위로받음과 조금 안정과 성공과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건 맞아요. 그렇죠? 오늘의 이슈들을 개선해야 되니까. 근데 그거는요 우리가 마침내 순고한 삶으로 가기 위한 1단계, 2단계, 3단계를 하는 것이지 여기가 우리의 목적지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침내는 순고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평생 포기하지 않고 투쟁하며 살았다고 하는 것이 내 인생의 성공이 돼야 되는 것이며 그래서 내가 그런 진리에 살아가는 사람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안정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가야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자꾸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오늘의 이슈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오늘에 안주하는 것은 아닌지라는 두려움에 이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이건 남해순교회가 많은 것들을 안 합니다. 그렇죠? 남해순교회는요. 아까 성경 공부 시간에 얘기했지만요. 굉장히 구약적인 모델을 따르고 있어요. 구약은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을 건강하게 해서 세상이 보고 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모델링을 하려고 했던 것이 구약의 방식이고요. 신약은요. 그런 거룩해진 교회가 세상으로 쫓아나가서 이런 곳이 있다고 전하고 곳곳을 변화시키는 게 신약적 모델이에요. 그렇죠? 근데 남의 섬 교회는 어때요? 전도합니까? 안 하죠? 우린 구약적 모델이에요. 우리가 조금 더 괜찮은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가 좀 더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질감이 좀 달라진 것을 통해서, 아, 세상에 저런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그리스도인이란 건 저런 것이고, 기독교란 건 저런 것이란 걸 좀 보이자라고 하는 거예요. 뭘 취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적 모델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왜 신약적 모델을 못 취할까요? 우리 수준이 그렇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약적 모델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뭐가 더 좋은 모델이겠어요? 신약적 모델이 더 좋은 모델입니다. 근데 왜 신약적 모델을 추구하지 않아요? 그런 좋은 공동체가 아닌 주제에 자꾸 전하고 다니니까 그걸 하지 말자는 거지. 그걸 하지 말자는 거지. 가짜 신약적 모델이 판치니까 일단 구약적 모델이라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진짜 건강해지면요. 어느 날 이 교회에서 전도 하는 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뭘 전해요? 응? 와 보라라고 할 수 있어요? 와서 뭘 봐? 와서 나의 인격과 여러분들의 삶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게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결론 갑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멀리 서 있는 등불과 바르게 서 있는 등불 두 가지를 꼭 가지세요. 여러분들이 멀리 서 있는 등불이 없고 발밑만 비추고 다니면요, 여러분들은 산 속에서 길을 잃습니다. 성숙하고 싶고 왜 마음이 시끄러우니까 여기만 아닌 걸로 피하자는 거잖아요. 안정되고 싶고 지금 너무 정신없으니까 성공하고 싶고 왜 내 인생이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니까 이렇게 내 앞에 있는 그 골목만 피하려고 내 앞에 있는 그 돌뿌리만 피하려고 내 발을 비치는 등불만 들고 다닌다면요 여러분은 어느 날 산속에서 길을 잃을 거예요. 전보다는 행복해졌는데 그렇다고 뭘 어쩌자는 건지는 모르겠는 삶이 되는 거예요. 성숙해지기도 하고 상황도 나아졌고 전에 문제였던 건 더 이상 내게 문제가 아니지만 그래도 삶이 그냥 고작 이건가? 라는 정도로 남는다는 거예요. 발밑을 등푸는 등불과 멀리서 여러분들이 인도하는 방향을 보여주는 등불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때때로 돌아갈 때가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 베풀기보다 일단 내가 좀 받아야 될 때가 있어요. 저 방향이 아니라 좀 도는 거예요. 왜? 지금 내가 베풀려고 하다간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내 마음이 아직 상처투성이어서 나한테 위로가 더 필요하고 안정이 더 필요하고 이렇게 돌 때가 있어요. 하지만 돌면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결국 저기를 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만 돌고 갈 길이 보이면 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신앙의 그림을 그리십시오. 여러분 큰 그림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큰 그림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사랑해서 진리로 내 마음에 가득 차서 이 진리를 세상에 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큰 그림이에요. 큰 그림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더 안정되고 조금 더 평안하고 조금 더 내적으로 엘레강스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의 문제를 해결해서 먼 미래까지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작하십시오. 잊어버렸던 지도를 다시 꺼내세요. 하루하루 되는 대로 살던 것들을 멈추시고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는 신앙만 갖고 살았던 걸 멈추시고 큰 지도를 펼치세요. 주일날에 가면 좀 좋은 말씀을 전해주니까 교회 왔다 갔다 하기도 불편하지 않고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더 이상 뭘 하라고 하는 것도 없이 그냥 하니까 뭐 그것도 괜찮고 내 일상생활에 그저 내 직장도 괜찮고 가정도 안정됐으니까 여기가 천국이다. 여러분 거기가 천국입니까? 그리스도가 말한 천국이 거긴가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걸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구석에 처박혔던 오래된 지도를 꺼내십시오. 여러분 어딜 가려고 하셨습니까? 여러분 어딜 가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얘기하셨습니까? 내가 진리의 사람이 되고 세상을 위한 사람이 되고 그래서 나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그 지도를 여러분들 가운데 최종적으로 나침판으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다시 한번 꺼내십시오. 그리고요 내 위치를 파악하세요. 그리고요 그 한 걸음을 걸으세요. 그 한 걸음을 걸으세요. 오늘 뭔가 대단한 걸 하려고 오버하지 말고 공부를 좀 더 하세요. 말씀을. 뭔가 오버하지 말고 요거 하나는 내 마음에 좀 실천해볼, 체화해보려고 하세요. 한꺼번에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을 좀 용서해보려고 하시고 저를 좀 불쌍히 여겨보려고 하시고 여러분들 한 걸음을 걸으십시오. 멀리 있는 빛, 오늘의 한 걸음. 우리는 이렇게 여행을 다니는 것입니다. 이 여행 속에서 여러분이 나아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여러분들이 마침내는 여러분들의 삶이 다른 사람의 심장에 말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테레사 수녀 같은 사람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숭고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의 심장에 말할 것입니다. 삶으로 다른 사람의 가슴 속에 얘기하는 그런 것이 결국은 여러분들이 꿈꾸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삶에 아직 멀지만 한 걸음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오해들이 좀 많이 풀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설교했습니다. 숭고한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괜히 손해봐야 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나랑 상관없는 것이라는 생각들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내 상황과 연결되지 않다고 얘기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전 여러분들에게 숭고한 삶을 당장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먼 빛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결국은 글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글로 가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힘이 없어서 그리로 안 가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기가 좆싸우냐고 여기서 초막을 지어버리셨습니까? 전보다 조금 나아졌다고 거기에 정주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인생에 더 많은 기회와 인생의 역량들을 낭비하는 것이 되고 있다는 것을 못 느끼십니까? 어려울 때는 어려워서 못하고 편해지면 편해서 못한다면 우리는 언제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투자할까요? 우리는 언제 세상을 위해서 살아갈까요? 언제 진짜 의미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어려우십니까?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을 흔들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을 격려하십시오. 이 숭고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으실 거예요. 이 영감의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영감을 주실 거예요. 좀 괜찮으십니까? 거기가 종착역 아니죠? 거기 가려고 했던 거 아니죠? 이 정도 라이프 서클이 여러분들이 말했던 성숙이 아니죠? 우리 일어납시다. 주여 내가 숭고한 삶을 내가 감화의 삶을 살게 하시고 내가 내 주변이 엉망이라고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내 주변을 변화시켜 나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내 안에 교만한 부분이 있다면 겸손하게 단장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내 안에 세상만 욕했던 사람이 있다면 내가 겸손하게 스스로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내가 몰라서 그랬다면 배워나간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 드리신 대로 느끼신 대로 5분에서 10분 정도 고백하며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하나님께서 어떤 점을 느끼고 아버지 주 담담함이 전해 올 때에 잘못했습니다. 지금 제가 잘못한 것이 잘못한 것이지 제가 잘못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잘못한 것이지 이렇게 기분을 돌보시고 평가하는 기준은 여러분들이 잘 살고 있느냐 못 살고 있느냐를 평가하는 기준은 내가 요즘에 마음 편하냐 행복하냐가 아니라 내가 이기적이냐 이타적이냐가 되어야 됩니다. 마음 편하고 행복하면 내가 잘 사는 것 같고, 일이 잘 되면 내가 잘 사는 것 같고, 일이 좀 안 되고 말 불편하고 그러면 내가 못 사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내가 잘 살고 있는가 못 살고 있는가의 기준은 내가 타인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타인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그들을 돌보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나 하나 생각하기도 시간이 빠듯하고 어려운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대신 그걸로 여러분들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저 여러분들 죄인임을 고백하십시오. 주님, 내가 아직 이 이기의 죄에서 자유해지기엔 약하고 악합니다. 주여,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으셔서 내가 강하고 지혜롭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기준을 깨닫게 하시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공급해달라고, 여러분 이런 죄사함의 은혜들을 매일매일 경험하시고 매주매주 경험하시고 매달매달 매년매년 경험하시고 여러분들이 성숙해야 될 것입니다. 그 하나의 기도로 다시 한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여다보십시오. 행복하십니까? 이 기준으로 인생을 평가하셨습니까? 그걸 그만두시고 내가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내가 이기적이나 이타적이나 기준으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고, 내가 아직도 죄인이라면 주여 내가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 기준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그 기준을 사용하는 기독교인 되게 해달라고 한 번만 더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기준들이 세워지길 바랍니다. 이들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기준이 세워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들의 마음 가운데 행복이 가장 중심 기준이 되지 않게 하시고, 행복이 가장 핵심 기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행복해야겠사오나 저의 마음에 가장 깊이 박혀있는 기준은 내가 사랑의 기준이 박혀있다 해주셔서, 내가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이타적인 사람인지, 아니면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이기적인 사람인지 내가 나를 먼저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그런 기준으로 내가 나를 바라봤을 때 내가 여전히 주님 저 김봉현 정말 저 이기적, 제가 저만 바라보는 분도 있어, 저를 용서하시고 제가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을 말미암아 이타적인 사람이 되어져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를 돌보시고 인도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제가 전보다 살만해졌다고, 조금 더 편안해졌고 조금 더 인정받고 조금 더 안정되었다고, 마치 모든 게 잘 되고 있는 것처럼 생각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전보다 편안해졌으나 전보다 이타적이지 못하고, 전보다 인정받고 있으나 전보다 헌신적이지 못하고, 전보다 안정되고 생활이 즐거우나 전보다 의미있지 못한 내 삶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희가 먼저 이 행복의 기준을 뽑고 사랑의 기준을 꼽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것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제가 행복하게 살아야겠으나 내가 그래도 내 마음의 가장 중심에 있는 기준은 내가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런 기준이 안에 꽂혀지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내일보다 모레가 조금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그리스도의 의를 따라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사랑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이 말씀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아버지와 만지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만지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서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 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